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식일 시작되어 이렇게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반갑고 찬양하는데도 감동이 있죠. 예, 우리 최충업 장로님 네 분도 한국을 잘 다녀오셨고 한국에 사고 많고 또 문제도 많고 그렇다는데 얼굴은 또 좋아지셔서 오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도신 장로님 네 분도 잘 다녀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예. 아, 한국이 좋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우리의 고국이니까 그럴 거예요. 네? 예. 참 안식일이 참 많이 기다려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몸이 좀 이렇게 불편하고 또 일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직장에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면은 그럴수록 더 안식일이 많이 기다려지고 그럴 거예요. 참 제가 이번 주에도 몇 교우 가정을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우리 교우들의 교인들의 마음은 항상 그 중심이 교회로 향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예, 교회가 평안하면은 나도 평안하고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괜히 이렇게 걱정이 되고 교회 빨리 가고 싶고 그런 것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세상 뭐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도 하셨지만은 세상 여러 징조를 이렇게 볼 때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또 어떠한 신앙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 때 인류에게 주시는 마지막 최후의 그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알겠지만은 자녀들 어릴 때 아마 이런 경험들은 여러분 모두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한국 사람들은 찌개 같은 걸 좋아하고 국을 좋아하고 그런데 그 국도 아무리 여름이라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사늘하게 냉장고에 이렇게 식혀놓고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팔팔 끓는 것을 주는 게 좋아요? 아, 팔팔 끓여서 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상에다가 이렇게 탁 남편을 위해서 차려놓았는데 아니, 남편이 회사에 퇴근을 하고 나서 좀 뭐 씻기도 하고 그러느라고 빨리 이 상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부엌에서 아주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다가 남편 왜 빨리 안 오느냐고 다시 한번 부르려고 우연히 그 식탁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 위에는 이제 막 끓여낸 찌개가 그래도 보글보글 끓을 정도로 열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근데 다섯 살짜리 아이가 이거 식탁에 잘해 키가 닿지도 않는데 손을 뻗어가지고 그 펄펄 끓는 그 찌개 냄비를 이렇게 만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경험 여러분들이 다 있으시죠? 그러면 아무리 교양이 있고 아무리 지성이 있고 아무리 우아한 어머니라도 야 그러지 말라고 막 고함을 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마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그 고함 소리가 커질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시록 14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계시록 14장은 새 천사의 기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재림이 임박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고 고대하는 그런 교회에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외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계 이렇게 보니까 전 세계 213개국 중에 세천사의 기별이 증거된 나라가 몇 나라인가? 198개국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198개국에 무엇이 증거되었다고 그 이 통계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우리 교회 통계에 보니까 세천사의 기별이 증거된 나라가 198개국이래. 그만큼 이 세천사의 기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가운데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에서 외치는 그런 기별이 바로 이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그 위험한 곳에 이렇게 갈 때 큰 소리로 쳐서 그것을 제재하는 것처럼 바로 이 세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그런 기별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세천사의 기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6절, 7절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은 요한을 통하여 이 성경의 요한 계시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 이것이 그만큼 아주 절박한 그런 경고의 기별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은 그가 어떤 음성으로 7절에 성경에는 어떤 음성으로요? 아, 작은 음성이 아니라 큰 음성으로 한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가운데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소리로 우리에게 그 기별을 주신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우리에게 기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의 중심은 지난 시간에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세천사 기별의 중심?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세천사 기별의 중심은 어린 양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이 세천사 기별을 한마디로 탁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기가 참 여러분들은 세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하면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다 외워서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천사의 기별은 사실은 보면은 성경 전체를 압축해 있는 그런 기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세천사의 기별 이 하나만 가지고 책을 한 권 쓴 우리 교회 학자도 있어요. 그만큼 많은 그 내용과 또 뜻과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천사 기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은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이것과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라. 믿고 받아들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을 빨리 믿고 받아들이라. 아, 그것이 세천사 기별의 중심 조제예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께서 일주일을 지나시면서 저희 집사람이 이 웹사이트를 이렇게 글을 좀 이렇게 쓰면서 제가 사실은 오늘 좀 실망을 했어요. 오늘 글을 쓰면서 여보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설교 제목을 까먹을 수가 있느냐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내용은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인가?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잣대를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일주일 동안을 사시면서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이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그렇죠? 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얕은 믿음에서 깊은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온적인 믿음에서 따뜻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죽은 믿음, 조금 생명이 있는 데서 이제 그것이 계속 이렇게 생명이 살아나고 성장해서 산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볼 때 아, 내 믿음은 이 정도는 되었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의 출발점은 적은 믿음에서 출발했고 얕은 믿음에서 출발했고 그리고 미온적인 믿음에서 그리고 거의 죽어있는 그런 믿음에서 출발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의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믿음이 가장 작은 연약한 그런 믿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함께 하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예수님께 그 아버지처럼 나의 적은 이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그 크기의 정도를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는다는 그 자체를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셔서 결국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은 엘렌 G. 와이슨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세천사의 기별의 주요지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엘렌 G. 와이슨 이 세천사의 기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요. 요약을 해서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 군데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아주 많은 곳에서 세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말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유업을 받고 죄 없는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석하자면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된 영원한 복음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래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그것이 세천사의 기별의 주요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엘렌 G. 와이슨 이 세천사의 기별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 지식, 생명,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까지 가지고 있으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독생자라 그랬어요. 이 독생자라는 것은 외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독생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독생자이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누구와 본체? 하나님과 본체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창조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니까 사람을 창조하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그 하나님의 형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모든 하나님의 모든 지혜, 지식, 생명 그것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을 외칠 수 있는 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는 천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새 천사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복음을 외쳤다. 그것은요, 진짜로 천사가 외쳤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징적인데 바로 이런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외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천사는 바로 누구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천사라는 걸 믿으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재림 성도들이 새 천사에, 우리가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명이 연결된 상태에서 창조가 되었는데 그 생명이 연결된 것이 죄로 인하여 끊어져 버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생명줄을 다시 연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혈을 흘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생명줄을 연결시켜 주셨다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것을 믿는 것이 영원한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 영원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새 천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그 형상은 외형적인 것도 물론 뭐 조금 그런 것이 있겠지만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눈이 두 개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확실히 알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었으니까 아마 우리 모습과 좀 비슷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외형적인 것보다도 내형적인 것이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품성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될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신이 있고 하나님의 사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재창조함을 받으면 그렇게 된대요. 그래요?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냥 막 감동이 있고 짜릿한 전율이 있고 막 설레임이 있고 그렇습니까? 좀 아멘 소리가 좀 컸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훈련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그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때 우리가 정말 설레임과 기다림과 감격과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가장 즐겁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상이 어떤 사상으로 바뀌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뀌어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졌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때 그 하늘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기쁜 곳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사탄의 정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늘에 간다면 죄가 들어오고 나서요 사람이 그 하나님의 품성이 바뀌어져가지고 어떤 것으로 바뀌어졌는가 하면 사탄의 품성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사탄의 정신으로 바뀌어졌어요.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아담도 무화과로 옷을 가렸어요? 가렸겠죠? 그리고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그랬어요. 아, 제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럼 왜 내가 두려우냐? 그러니까 이 아담이 아니,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정신은 이거거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아담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고 이렇게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만들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쵸?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죄 안 짓게 좀 돈을 미리 좀 많이 주셨으면 내가 이 죄 안 지었을 텐데. 좀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좀 만들어주셨으면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다 하나님께 이 잘못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정신이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세천사의 기별의 중심은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이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십자가가 그래서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삶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든지, 사탄의 정신이 앉아 있든지, 그 사상이 앉아 있으면은, 결국 모든 핑계를 누구한테 대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다 대는 거예요. 나는 참 좋은 사람인데 나는 정말 화도 잘 내지 않고 그런 사람인데 당신이 나에게 화를 내게 했기 때문에 내가 화낸다고. 부부싸움 할 때도 우리 그렇게 말해요. 저도 자주 써먹기는 써먹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가만두면 절대 화를 안 낸다고. 화를 내가 내게 하니까 당신이 내게 했으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정신이에요. 근데 세천사의 기별은 무엇인가? 그 영원한 복음은 무엇인가? 그런 사탄의 정신을 모든 인류가,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입술은 삼키는 무덤이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아이, 그런 것이 사람의 그 죄를 지은 죄인의 형편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탄의 정신에 물들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 정신을 가지고 그 사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은 계명이 지켜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면 순종해질까요? 절대로 순종해지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었을 때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별의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소리가 뭔가 하면은, 자, 이제 우리의 사상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이 마음을, 사탄의 마음을, 우리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하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기별이 바로 세천사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요, 자, 이렇게 우리의 사상이 다 이 죄악적인 이런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데, 이 물들어 있는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의 가슴에 물들여지면은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렇죠. 믿는 자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의 이 마음 속에 그 사탄의 정신과 사상 그런 것들을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분을 모셔드려서 그 모든 사상 가운데 물들어 있는 우리의 사상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그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니겠어요?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설교 제목도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힘으로 제가 정했어요. 에베소서, 제가 이걸 먼저 하나 좀 보고요. 찬미가 391장 보면은, 여러분 찬미가 있으면 한번 좀 펴보실래요? 391장? 아, 이거 지금 못 띄우나? 391장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정말 영접하면은 요한복음 1장에도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바뀌어져서 내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새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더 미루지 말고 큰 소리로 지금 외치고 있으니까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의 사상을 하나님의 사상으로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391장 보면은 여기에 참 가사를 정말 너무너무 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어떻게 됐다고요? 그 다음에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에서 이타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차가운 사람이 좀 따뜻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성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남자는 관에 이렇게 죽기 전에도 안 변하고 죽어가지고 관에 못, 아니지, 관 뚜껑에 못이 박힐 때 그때 변한대요. 사람은 절대로 잘 스스로는 잘 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성격이 그것을 뭐 성격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성질이라 그러죠. 그것이 성격의 질이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은연 중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잘 못 나타낼 그런 형편이 되면은요. 어떤 이렇게 수양회 같은 데 이런 데 이렇게 탁 이렇게 가다 놓고 그런 것을 이렇게 표출하지 못하게 하면은요. 밤에 잘 때 꿈에 나타난대요. 꿈에 자기 성격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이렇게 더 발전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이제 우리가 알츠하이머나 이제 이렇게 뭐 걸리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알츠하이머를. 치매. 그렇죠. 치매가 걸리면은요. 정말 이렇게 성품이 착하게 변한 사람은 치매가 걸려도 좀 심술 궂게 그렇게 안 한대요. 근데요, 치매 걸리기 전까지도 심술 궂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치매 걸려도 심술 궂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더 우리의 성품을 살펴보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자꾸 다른 사람, 내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연세가 들었다고 해서 그냥 뒷방에 이렇게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가서 봉사하고 그렇게 우리 백 몇세예요? 110, 103세? 우리 저 그 CNN 뉴스에 나왔는 그 할머니가 몇세 때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4년 전에 돌아가셨나요? 그 로마네다에 계신 그분 아시죠? CNN 뉴스에 나오셨던 분. 아, 그분도요, 나이가 100세가 넘었는데, 103세에 운전면허를 갱신하면서 100세가 넘었는데, 봉사활동을 나가신대, 봉사활동. 그 CNN 뉴스에 나왔을 때, 360 쿠퍼 쇼에 나왔을 때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3세가 되셨는데도 그분이 건강하게 사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봉사하신대요, 봉사. 근데 이제 그렇게 봉사하시면서 이타적인 그런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치매가 걸려도 그렇게 된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되시기 위해서는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여기에 보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변화가 된대요.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무엇인가? 빨리 우리의 영원한 복음 되시는, 영원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 그것이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세천사의 기별이 외치는 목소리는 뭔가 하면은 빨리 변화가 안 됐으면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빨리 변화되라는 거예요. 빨리 변화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 어제보다 오늘, 1년 전보다 오늘 더 많이 변화가 돼야 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죠.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그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의 물결이 넘쳐서 흐른대요. 기쁨의 물결이. 여러분들의 신앙 삶도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세천사의 기별을 들었으니까 이런 기쁨이, 기쁨의 물결이 늘 흘러서 넘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세천사의 기별이.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어떤 사람이 발견했어요. 어이구, 이렇게 서로 밭을 갈다가 보니까 뭐 끄그럭하는 소리가 들려서 파보니까 그 속에 보화가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이 밭을 갈던 이 사람은 밭의 주인이 아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화를 그냥 가지고 가면은 도둑질하는 거니까 그것을 감춰놓고 다시 덮어놓고 그 밭을 어떻게 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 이거는 물론 물질적인 그것도 뭐 전혀 제외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은 예수님께 드리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당신의 죄로 알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당신이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회개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 우리를 드릴 때 죄만 골라가지고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몽땅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몽땅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좌정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면은, 몽땅 드리지 못하면은 이 밭에 감춰인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여러분,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진주 하나를 이 뭐 그대로 표현하자면 극히 값진 진주 몇 개? 하나를 발견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그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하나를 샀대요.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도 그것이 극히 값진 진주라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은 천지 창조 때도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 이렇게 말씀을 바라시면은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만 발견했겠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해오시면서 특히 특별히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극히 값진 진주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뿐만이겠어요? 그런 극히 값진 진주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사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 될 거예요. 새 천사의 기별은 무엇인가? 너희 자신을 통째로 나에게 주고 나를 너희들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라. 그것이 새 천사의 기별이라니까요. 그것이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들도 정말 그것을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하실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저는 늘 그 혈류병 그 여인이 고침을 받는 그 장면과 야이로의 딸이 고침을 받는 그 장면이 그곳에서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같이 그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어요. 그 야이로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회당장이었어요. 그 회당장이니까 조금 그때 당시로는 높은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발에 엎드렸어요. 발 아래 엎드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발 아래. 그런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으니 그 바닷가에서 얼마나 납작 모든 전신을 다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간구했어요. 했겠어요. 너무나 절대 절명의 순간이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 곧 죽게 되었으니까. 아, 제 딸이 이제 보드 시험이 다음 주에 있는데 아프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빠 내가 3일 동안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말도 안 했는데 전화가 왔는데 아들들은 필요할 때 전화하지만 딸은 그래도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자주 해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목소리가 왜 그러냐 했더니 아빠 3일 동안 아팠대. 그 3일 동안 아팠는데 왜 연락 안 했냐 했더니 아빠가 걱정하고 싶어서 안 했대요. 아이 그 제가 뭐 전화 통화하고 있으니까 우리 딸은 제가 우는 것을 못 봤겠지만 제가 가슴으로는 울었어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그 아픈 거를 대신 좀 해주고 싶었어요. 오늘 전화가 왔는데. 그거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죽게, 그 정도인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곧 이렇게 숨이 끊어지게 되었으니까 그걸 또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예수님께 나왔으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체면 이런 게 뭐 필요가 있겠어요? 엎드렸어요. 납작 엎드렸어요. 발 아래 엎드렸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머뭇거리고 많이 간구할 동안에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도 병을 고치시고 정말 뭐 조금 이렇게 불편하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신데 왜 딸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주저 머뭇거리시면서 빨리 가시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끌고 계셨을까?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그건 알겠더라고요. 그 다음 장면이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탁 이제 시간이 딱 되어서 딱 걸어가니까 그렇죠. 누구와 이렇게 딱 마주치게 됐어요? 12회 혈류증을 앓은 그 여인과 이렇게 딱 마주치게 됐어요. 그 시간을 딱 맞췄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장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은요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큰 소리로 외치는 강력한 기별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그 때가 안 되어서 내가 결단할 그런 시간이 안 되었을지는 몰라도 그 열두의 혈류증을 고치기 위해서 시간을 맞추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때가 될 때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소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소멸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큰 다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새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가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그 말씀,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죠.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이분이 누구신가? 바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안식일의 기별, 그 마지막 절 11절에 똑같은 이 문맥이 나오죠. 바로 창조주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은 경배하라. 모든 것을 만드신 이 창조주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세상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조주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라. 이 말은 경배하라는 말은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예배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은 그분과 늘 교제하라는 말이에요. 그분과 교제하라는 말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게 내 마음에 역사하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안식일은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에요. 바로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보내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첫째 천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이 안식일의 기별을,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이 기별을, 심판이 이르렀다는 이 기별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정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화를 사기 위하여, 진주를 사기 위하여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주님께서 맞추신 그 시간에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서 결국 우리를 통하여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주의 귀한 사자로서 종으로서의 삶 우리 모두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